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정민 목사님 모셔서 마귀와 천사 우리 D6 교재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존전에 나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천사와 마귀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천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마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영광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모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일전에 한 기도하시는, 기도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앞에 이렇게 두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뒤에 작은 어떤 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저를 항상 이렇게 수호 천사처럼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뒤에는 작은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사역하는 그 원장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의 뒤에는 대장 천사, 미카엘 천사가 날개를 엄청 넓게 펴고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천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마귀가 섭섭마귀잖아요.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왜 내 뒤에는 작은 천사고 아드님 뒤에는 대장 천사입니까? 그렇게 속으로만 따졌습니다.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제가 드려서 엄마 혹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 뒤에 엄청 큰 대장 천사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 천사들이 사람을 좀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께 속으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인데 내가 천사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면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은 열두 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파송하실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사들도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 원장님을 만나면 한번 묻고는 싶습니다. 왜 내 뒤에는 그랬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귀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는데,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무시할 것도 아니고, 너무 추앙할 것도 아니고 경배받을 존재들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몇 가지 해석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새벽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아주 교만해진, 신들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 전통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당시 유태인 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타락한 천사들의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것이 계명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그리고 맨 밑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 15절에 보면, 네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만,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스올은 지옥이지요, 지옥으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별은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가장 빛난 별을 의미하는 비너스, 금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하는데, 헬렐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빛난 별이다.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루키페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있는 루키페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몇 개의 번역본에서 번역을 할 적에 루시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루시퍼 이퀄 사탄, 사탄 이퀄 성가대 대장, 성가대 대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스올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루시퍼 이퀄 사탄, 사탄 이퀄 성가대 대장, 그러니 찬양 인도자들이나 성가대장이 뭘 잘못하면 저거 루시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성경처럼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청교도의 그 존 밀턴이라고 아시죠?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탄이 찬양대의 대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타락의 천사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 본문이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의 계시록과 누가복음과 베드로 전 후서에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반역자들, 사탄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지나치게 미화해서 천사를 경배한다든지, 그렇다고 마귀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에서 루시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성가대의 대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고 있고, 천사는 어떻게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수종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센트 365에서 큐티를 할 때에 요새 욥기를 묵상하지요. 그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롤드십, 그 밑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고 천사인 것이지요. 그러니 피조물이 조물주 행사를 하면 큰코 다칩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꾀었지요. 뭘로 꾀었지요? 선악과를 먹어봐라. 선악과 먹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그 욕망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조종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아라, 높임을 받아라, 그렇게 자꾸 사람을 충동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실 텐데요, 거기에 여주인공의 명대사가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손석구한테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날 추앙해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를 추앙해달래요.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추장도 아니고 인디언들 한 족속에 막 하는 그 인디언들. 여러분, 추장은 가장 우러러 존경을 받는, 추앙받는 사람이 추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추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요새 추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 생겼답니다. 아시죠?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 생겼답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고추장. 근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초고추장, 그 위에 또 어떤 추장이 생겼답니다. 태양 초고추장.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계속 추앙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인정받고 싶지요. 받으면 좋지요. 높임 받으면 좋지요. 높은 곳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추앙받고자 하는 것 제정신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러나 사탄의 잡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만을 추앙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 우리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지요. 사단이 나타날 때 나 사탄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주의 탁월한 성경신학자 스프롤 목사님이 사탄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탄을 마녀나 도깨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지하고 냉정하지 못한 태도다, 행동이다. 성경에서 사탄은 대적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그가 마귀라는 것을 알지요. 그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어둠의 임금, 거짓의 아비, 참소자, 미혹하는 뱀으로 불리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이지요. 그는 광명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탄에게 자신을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교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신적 능력이나 성품이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사탄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가 됐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라고 사탄의 캐릭터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는 거,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거,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너 죽고 싶냐?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싶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살리자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살리자고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사랑의 역사지요? 살리는 역사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랍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에 마귀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음행, 음란, 더러운 것과 호색 방탕하는 것, 우상 숭배와 술수와 마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다툼, 시기와 분냄, 분노, 당짓는 것과 이기심, 분리함과 분열, 이단과 투기, 질투, 살인,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흥청거림, 그와 같은 것들이랍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이 생겨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미움이 생길 때가 있고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고 이기적일 때가 있는데 이런 한 목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마귀 문화로 도취되어 가고 유럽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죄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금방 소멸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 같지 않지, 예전처럼 신앙의 근력이 탄탄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신앙도 쇠약해져가는 것 같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3절 바로 그 앞전에는 마귀의 일을 설명했었는데 바로 그 뒤에 23절부터 22절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지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 희락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친절, 양선, 선함, 충성과 진실,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와, 너무 겸손하신 겁니까? 경건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과 의인의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는 죄와 의가 서로 교환이 되는, 전가가 되는 더블 임퓨테이션의 자리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 이중적인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뭐지요? 먼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답니다.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비록 지옥에 가는 것은 면했더라도 나는 여전히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전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지요? 십자가는 죄인에게는 마침표를 찍고 의인에게는 느낌표를 찍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첫째 나를 사랑하사, 둘째 나를 위하신 그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지요? 첫째 나를 사랑해서, 둘째 나를 위하셔서. 그러니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사랑하시는 자녀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건진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해 주심, 예수님의 사랑해 주심. 우리가 또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계속 악해지고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쳐도 지금 시대는요, 목사님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의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의 근거를 두고 회개할 것입니까? 내가 회개하면 주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분 계시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예수 계시다. 예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회개가 나오고,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득세할수록 우리는 악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증거의 영이시지요.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은 시선 처리를 잘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으로 불리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 말씀이요, 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데,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바라보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hope for, 그냥 호프하는 거, 그냥 희망사항이,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본 적 없지요. 예수님, 성령님 본 적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믿고 있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만들듯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일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꾸 귀신을 본다고, 집에 가면 귀신이 있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주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귀신이 나타나서 밤에 무서워서 불을 끄고 잘 수가 없고, 꿈에서도 계속 괴롭히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집에 나타나는 귀신은 처녀 귀신입니까? 총각 귀신입니까? 어떤 귀신입니까? 처녀 귀신도 아니고 총각 귀신도 아니래요. 목이 없는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거울에서 하루 종일 그 집사님을 째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집을 계속 비울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 거울에서 째려보고 있는 그 귀신을 나도 똑같이 째려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마귀 퇴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부터는 그 마귀랑 그 귀신이랑 서로 눈 마주치면서 노려보지 마시고, 믿음은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방어의 무기도 있지만 유일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잡고 이기십시오. 두 번째로, 찬양을 부리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보혈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는데, 보혈 찬송을 부를 때 보혈은 능력이 있고 보혈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 마귀는 보혈 찬송을 드릴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울에게 역사하는 그 악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악신은 떠나가고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좋은 관계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몇 가지 단어로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청지기, 종, 예수님의 신부,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임금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는 임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장군이, 어떤 원스타, 투스타가 자기 군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준다고 하는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종을 살리고자 대신 죽어주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인식은 뭐지요? 단순히 종이자 청지기이자 군사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먹고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셨는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무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의 입을 열지 않으셨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원해야 되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아프다고,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아들 안 할래, 나 예수 안 할래, 그리고 그 입을 열어버리셨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셨기에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세상의 율법이 66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죄인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가느라 고생하는 그 인생들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했으니 예수님께 나와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생업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빠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고통 가운데 살 뻔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신난 거 아니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내 자랑 삼으십시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마귀처럼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만을 추앙받기 원하는 그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광 삼으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모든 삶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참 귀한 경배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아진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사오니,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군 천사의 파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